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는 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에 대한 바른 그 파악이 없으면은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 막 나름대로의 경신된 교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힘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기초를 닦는 중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신된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건 율법에 짓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앞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나올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그런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대해서 갚는 을박을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그 논쟁은 이 현대 교회에서도 굉장히 실제적인 이슈예요. 사실 몸에 와닿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예배를 다 보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잘 다니죠. 잘 나와요, 주일날.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주일 성수를 항상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고 회사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당연시 여기고 다닌다면 그럼 문제의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나 보다.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주일날 교회 다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강조해왔지만은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얻고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율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누린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원래 의미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뭔지 개념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대하셨는지 그걸 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의 그 속박의 도구로 삼고서 백성들을 이렇게 조이고 불안하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는 그런 말로서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무정하신 분, 잔인하신 분, 계율적인 분으로 드러냈던 것이죠. 당시에 그 유대교의 풍습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잘못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안식일 그 준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이제 그 곡식밭을 지나갈 때 곡식을 훑는 것을 허락했어요. 신명기 2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훑는 것은 그 노동을 한 것이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날 그 밀을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일때면 잘라서 먹은 거란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하고 이제 시비를 한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 그것은 안식일 날에 멀리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인위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넘으면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38년 된 그 환자 아시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그 환자 말이에요. 그 환자가 이제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누워있던 그 일종의 막 침상 같은 거죠. 그 자리 같은 거죠. 허술한 거. 그걸 들고서 이제 뭐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갔다는 것은 그건 노동을 한 것이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고, 실책을 했었죠. 근데 율법에는 그런 금지사항이 없었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확대하고, 그래서 뿔려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그런 그 세세한 디테일에 대한 것,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을 좀 이렇게, 이렇게 훑어먹은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지 사실은 율법에 관한 것을 어긴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 규례들을 왜곡을 시키고 율법의 본뜻을 이렇게 질식시키는 그런 당시의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규례로부터 안식일을 구출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매일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했던 일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행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인 케이스로서 입증을 해 보이신 거죠. 환자들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종교적인 열성이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작은 문제를 놓고 룰과 규정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날 목사는 넥타이를 반드시 메고 강단에 올라가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찬양대가 있어야 된다. 이제 개척교회 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찬양대 다 억지로 시키니까 설교할 때 보면 여기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보고 설교해야 돼. 새벽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새벽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새벽기도에 나오면 축복이 보장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힘줘서 얘기하죠. 그리고 뭐 직분 가지신 분들은 다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장로가 될 때는 의뢰의 교회에 큰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잖아요. 아, 장로 장립에서 장까지 되는데 헌금을 안 했다. 이거 알려지면 곤란하죠. 다들 하죠. 무리해서라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 장립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하고 장로님들은 전부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세울 만한 헌금을 일생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대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장기를 갖다가 기증하는 것을 서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교인들에게 사람이 만든 그런 룰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겁을 주는 거죠.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11조 하지 않으면 암 걸립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그게 막 신문에까지 나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분이 최근에 천국을 다녀왔대. 천국 뭐 갔다 왔던 사람은 아주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11조 철저하게 하고 있냐? 뭐 겁주는 일 많죠. 교회에 옮기면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벌 받는 종류도 많죠. 목사를 험담하면 벌 받는다. 옛날에는 미리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지금 세대에 어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교회가 만들어내는 온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룰이라든지 그런 관습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없어졌다가 또 다른 형태로 생깁니다. 그런 것을 언제까지 따라다니 하겠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율법에 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한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경건의 표시로 행하는 일들이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의 가르침을 굴절시키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의 오용으로 백성을 속박하는 그런 일에서 구출을 하려고 하셨던 거죠. 안식일을 구출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안식일 규례를 의도적으로 어기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자꾸만 병자를 거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살인을 모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계속 사람을 고쳤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그 본뜻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계율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안식일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안식일날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봤냐면 아니 유대의 땅 전체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이 되면은 전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단 한 사람 예수라는 이 작자만 안식일을 어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 이런 사람을 놔둘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고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인가? 그런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죽이기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핵심적인 문제를 놓고서 바리새인들을 도전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아까 언급한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죠. 그때 왜 이렇게 고치느냐,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받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이 안식일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는 비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안식일 날 환자를 치유했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고 계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피조물을 계속 돌보시면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에요. 안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이 피조의 여러 가지 동식물이라든지 우주 천체라든지 별들 이런 것의 운행을 그냥 손을 놓으시겠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 활동을 유지하시고 그 유익들을 거두는 것, 유익들을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누리시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기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집어넣는 일이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혜택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재창조 작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사역에 우리들을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취지에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기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안식을 회복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식일이나 주일은 열심히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안식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매주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폐기될 날이 올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저 사람은 아주 안식일에 죄를 짓는 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바리새인적인 규율에서 구출해내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존중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인간들이 만든 안식일 법은 저항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특별한 뭐 성일로 정해서 율법이 요구하지도 않을 영역에까지 확대시키면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존중하시면서도 세세한 규례들을 지키기를 거부하시고 엄격한 규정에 따른 과도한 안식일 성수를 반대하셨어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깨심으로 말미암아 관습적인 안식일의 폐지의 문을 여는 그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참뜻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성취한 후에 바리새인적인 그런 관습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안식일 법뿐만 아니라 모세의 안식일 법을 법까지 폐기하시고 더 높은 하나님의 안식의 수준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고 안식일의 참뜻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의 거짓된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분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묶여서 사람의 고통, 인간이 겪는 그 여러 가지 그 질병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배관시해버리고 법을 사람보다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안식일 사상을 배척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항들로 사람들의 삶에 아주 완전 올가매는 그런 무정한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자비와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것이죠. 우리를 위한 주인이세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어기시는 분이라 그죠. 모세법에서 안식일을 물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라는 것이 모세법에서 모세법의 그 모세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징표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만일 안식일법이 폐지가 된다면 없어진다면 무효화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모세의 언약법 전체가 폐기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법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라고 했으니까. 잠정법이었으니까. 이스라엘께 준 법이었으니까. 그러나 법 자체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판이에요. 근데 그 계시판의 실체가 도착했으니까 그림자에 해당하던 모세법은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는 것이죠.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모세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율법은 크리스천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방향 제시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목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법이 더 이상 거기서 뭐 자기 포지션이 없어진 거죠. 바리새인들 조금이라도 같은 영적 통찰이 있었다면은 구약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 엠마오 도상에서 왜 두 제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 그때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누가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던 뭐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또 나의 부활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됐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제자들 보고 왜 못 깨닫느냐. 제자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고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요한복음 5장에도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성경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죠.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증언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그 증언한 것에 대한 것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되고 끊어지고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할 것인데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너희들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에 죽을 것이다.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나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는 거죠. 그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가 너희 머리가 되고 너희 안내자가 되고 너희 목표가 되고 너희 지침이 되고 너희 모든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속죄양으로서 대속죄가 되셨죠.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와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속한 뭐 성전이라든지 뭐 제사 제도라든지 뭐 그거 다 폐기된 거예요. 도덕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추월된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 와서 다 성취하셨다는 그 말에 도덕법은 빠져야 돼요. 여러분 산상보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그러면 산상보훈이 도덕법인 그런 율법의 도덕법인 십계명보다 못합니까? 오히려 더 능가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법이 뭐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모든 계명을 일치면 능가하고 대체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지킬 수가 있어요. 형식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그날은 뭐 밥 하는 날도 아니니까 괴물이 쉬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이 전혀 경건하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죠.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뭐 안식일날 살인을 음모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해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시대에 속한 성전이나 제사지도 다 폐기가 됐고 안식일도 더 이상 구속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신자들은 모세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서 그분의 가르침으로 살아요. 율법의 가이드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 주신 사랑의 새 계명으로 용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아주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개혁성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현재형으로 했는데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돼요. 육신에 있었을 때는, 그 전에 그런 삶을 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나를 얼매던 율법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잖아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까지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고 폐기됐어요.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처럼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매일매일이 주님의 자신을 말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기신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죄 없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 십자가, 부활에 의해서 안식일을 비롯한 일체의 모세 언약이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으로 대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십계명을 인용하실 때나 혹은 당시의 가르침을 언급하실 때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했지만 누구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 아니라 내가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대조해서 항상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죠. 산상보훈에서. 모세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반대하거나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위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원래 역할, 의도했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율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지침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보다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이런 말이 결코 아마 격려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아주 십계명 지키기도 힘든데 그보다 더 높은 걸 지키라 그러면 나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어가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수준은 단순히 뭐 안식일 날에 이런저런 규칙을 뭐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관습적인 그런 행위에 우리가 따라서 주일날 교회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그런 것을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자신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부활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바꿔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바꿔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율법이 요구한 그 상한선, 율법이 최고치로 올린 그 제일 높은 상한선을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만든 어떤 법규나 교회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우리를 주관하게 허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의도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달성됐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을 하면서 주의를 맞아야 됩니다. 율법의 초점이 예수님이 이끌어 잡힐 때에만 율법은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수준은 산상보훈의 레벨로 승화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삶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뭐 머리 되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아야죠. 그 위에 것은 귀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욕을 잃으시고 자신이 우리들의 로열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셨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 그랬죠.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랬죠. 주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가 그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3장 1절에. 왜 그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보면 맨 구약에 뭐 속막이니 뭐 제사제도니 이런 게 잔뜩 나와요. 그럼 다 얘기하고 나서 모세를 더욱 묵상하라. 그러지 않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세계 나가서 이제 선교하고 제자를 삼을 건데 그때 구약의 선지자들 뭐 말이나 저기 율법 이런 것들 가지고 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것을 다 가서 교육시키고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명한 것도 아니고 교회 전통이 명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율법은 폐지가 된 구약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안식일도 율법의 규례이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가 돼야죠. 그렇게 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게 그냥 아무 소용없거나 내던져버리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에서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원칙으로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서 일하는 소죠. 그 곡식을 밟아서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25장 4절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원리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법적인 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의를 요구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한선을 넘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두 가지 드리겠어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나 또 에베소에서 상전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상전과 종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차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이런 것이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종은 상전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것만은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하라는 그것만 딱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하라는 걸 해야죠. 그렇지만은 상전의 요구를 다 듣고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죠. 자, 들어보세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율법 아래에서는 더 잘 섬길 필요 없어요. 하라는 거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아래에서는 성령 생활에서는 더 잘 섬긴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치 주님을 섬겨서 하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율법의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뭐 그냥 안 할 거 안 하면 되거든요. 더 이상 요구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일 안 하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크리스천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은 계명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질 안 하면 되잖아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죠. 그렇지만 크리스천의 성령 생활에서는 사랑의 삶은 그리스도 밑에 있는 우리들은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면은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너 손으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그 목표가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여러분, 제가 이제 뭐 11조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뭐 전에는 좀 조용했는데 뭐 책은 썼지만 그걸 제가 말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잖아. 전혀 그런 일이 없어. 어떤 교회 가서도 그 가르치곤 하지 않아요. 그 교회 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런 자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1조 를 안 해도 된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1조 묶일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아이고. 네.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됐다는 그런 반증이죠. 그게. 아이고. 또 한 달이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 아, 11조 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근데 율법적인 그 율법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간다니까요. 10의 10주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재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양을 희생재물을 드릴 때면 다리 하나만 떼가지고 바쳤습니까? 전체를 바쳤죠. 원래 그것이 11조에 의도하는 본뜻이죠. 10의 10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드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테 상징적이고 물체적인 그 교육자료였죠. 그것이. 그래서 10분의 1은 10분의 10을 대표하는 것이죠. 대표의 원리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것만 딱 해서 내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자신이 주인으로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로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기를 심히 원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그 사나운 바리새인들하고도 정면 도전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싸우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가르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의 목록을 놓고 뭐 그것을 뭐 따라서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경건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사랑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오거나 무거운 짐이 되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유함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드라마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그것이 차원 높은 것인가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나가야 되고 익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전통들을 의도적으로 깨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자체까지도 자신의 구속사역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폐기할 것을 내다보시고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 교회는 사실 이 점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분과 십자가의 사역에 비추어서 그 전통적인 안식일 준수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으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쪽으로 나가고 오직 예수를 붙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환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안식의 의미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옛 전통에서 벗어나고 진정과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전 로마 제국의 복음이 퍼지는 그런 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율법적이고 의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교회적인 그런 안식일 준수로부터 속히 떠나야 참 안식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겠습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적인 안식일이나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룰은 다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뇌에서, 우리 사상에서 그런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들 그런데 길을 주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날마다 향유하면서 그 자유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주님을 통해 참으로 수고하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으시고 심지어 매질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 인간의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에 묶여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왕국이 왕성해지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참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진실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 가신 주님이시면은 저희들은 왜 그렇게 인간의 전통에 또 인간의 위협적인 말들에 눌려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에 사로잡힌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간력이 없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심히 피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심히 피곤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의 복음의 가르침에서만 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욱더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주께서 우리 회중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란 것을 알고 그것을 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통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며,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주시며 성령을 충만케 해주신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